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죄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은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하여 새벽에 예배 기억하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잠잠히 만나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의 소망과 소원 주께 아뢰며 아버지 온전한 영적인 교통 가운데에 아버님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인생 살아내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동기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를 먼저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것 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각 개인의 삶 또 생업 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 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학계에서 2장 10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중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선 1장 15절 유다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재개한 지 3개월이 지나가는 때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멈춰져 있었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한참 재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제 말씀 간단히 되짚어보자면 실망되어질 법한 그러한 부분들 또 낙심되어질 법한 부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계속하여서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의 일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형식을 보면 앞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전달 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에게 율법에 대하여서 제사장들의 물어보도록 그리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 방식으로 취하셨다면 지금 2장 20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나와져 있는 것은 이들에게 세워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묻고 그들의 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그의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먼저 붙들고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신다. 그리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단계는 그보다 더 깊은 단계입니다. 주께서 말씀에 따라 물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세워진 바대로 답하며 그 오고 가는 영적인 대화 속에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깊은 영성의 그러한 관계들이 세워져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앞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과 또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생각하고 이해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비춰 적용되어질 것인가 또다시 되새겨보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들의 그 방식들은 분명히 앞선 말씀의 선포 또 순종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개월 지났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속에 이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이들이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는데요. 주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특징 그리고 그 두 개의 두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내용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린 그러한 고기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으니 곧 거룩한 것이 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가정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만약에 그 거룩한 제물을 옷자락으로 쌓거나 혹은 그 거룩한 제물의 고기가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라고 가정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거룩한 제물이 닿은 옷자락이나 국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나 다른 것들이 거룩한 제물에 닿았으니 그 닿은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이냐?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오늘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거룩한 제물에 닿았다고 하여서 여러분 닿은 것들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3절 내용은요 그 반대에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사체를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만졌다라고 그렇게 가정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시신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가 여러분 다른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어떠한 상태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때 13절 말미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라고 하더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또 다른 것들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들의 생각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에 따른 것으로 레위기 22장과 민수기 19장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닿았다고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죄로 부정해진 것은 그 부정함이 닿았을 때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수동성과 죄의 능동성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능동적이었어요. 전가성이 있어서 죄는 다른 것들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에 의지하였을 때에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거룩하다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수동적이고요. 죄는 능동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차이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수동성과 죄의 능동성과 전가성에 대해 왜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14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 재건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요, 이들의 이전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의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일을 지금 감당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에 기초공사 해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 스스로의 신앙 합리화하고 자기 교만과 자기의 것들을 채웠던 지난 그때를 너희가 한번 지금 돌이켜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돌이켜 보았었을 때에 생각날 법한 일들을요, 하나님은 16절과 17절에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고루, 곡식이 한 20섬 정도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들이 한 10섬 정도밖에 못 얻었다라고 이전의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포도주를 얻을 때도 한 쉰 항아리 정도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들이 포도주를 짰지만 한 스무 항아리밖에 너희가 이전에 못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예전에 그 이 성전 공사 재개 이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셨고요. 재앙과 우박과 또 깐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메뚜기 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소출을 다 붙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17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앞선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고 내 스스로 신앙 합리화하고 믿음 합리화하여서 주의 사명 뒷전으로 밀어두고 내 삶 교만함으로 살아가 그 죄의 영향력들이 삶의 모든 부분들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터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쾌락과 기쁨과 교만으로 살아가니 그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그 죄의 스스로가 전가되어지니 삶의 다른 것들이 풀릴 수가 있었겠느냐. 성전공사 재개 이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웠다.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전에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것을 지금 지적하실까요? 성전의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개월 시점이 지금 지났다 말씀드렸습니다. 낙심될 법한 일들도 주의 말씀 붙들고 마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 사명 감당하라 하셨던 말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그때의 기억을 다시금 이들에게 되새기고 있는가?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전에 이 성전지대를 쌓기 이전의 삶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9절 말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이전에 성전 공사 성전 재건의 그 재개 시점을 다시금 하나님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너희들의 삶이 만족함이 없었고 궁핍했으며 피폐했던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의 맡겨진 사명들을 너희가 오롯이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그래서 죄는 죄 그대로 둠으로 인하여서 죄의 능동성과 정가성으로 너희들의 삶에 그 피폐함들과 불충분함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의 그 말에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곡식의 종자들이 비어 있었을 테지만 이제부터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달라지게 되어질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노라. 그래서 19절 맨 마지막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수동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방법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그로부터 나오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오늘 19절 말미에서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 주리라 하나님 그리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생 분명히 다른 삶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치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복된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 주께서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들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삶의 평탄함들과 은혜들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단계까지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18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는 분명히 통일하리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신뢰하여서 주의 축복, 주의 평강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회복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